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국의 왕립 조폐국의 전자기기 폐기물 재활용이 화제입니다. 쓰고 버린 전자기기에서 금을 추출해서 금괴를 뽑아내는 혁신적인 공장을 공개한 건데요. 이 금은 전기 전도율이 높아서 전자제품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 쓰고 버린 전자기판 1톤에서 금 400g 정도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정부가 나서서 이 명품 보석을 위해 지속가능한 금 공급원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이 공장이 2022년 초부터 남부 웨일즈에 건설 중이었는데요. 이 공장은 휴대전화, 노트북, TV 등 영국에서 수집한 전자제품의 회로 기판에서 연간 최대 4,000톤의 금을 추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금 추출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국 왕립 조폐국이 이 회로 기판을 전문 공장에서 부품과 금속을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이 들어있는 부품들을 골라낸 후에 남부 웨일스에 있는 이 공장으로 보내지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이 공장에서 특수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금을 추출하는데요. 이 세탁기처럼 회전하는 드럼에 금이 들어있는 부품들을 넣고 이 특별한 산 혼합물로 4분 만에 금을 녹여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금 추출 방식보다 에너지를 덜 쓰고 짧은 시간에 추출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얻은 금은 고급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요. 조폐국은 886 컬렉션 이렇게 부르는 왕실의 고급 보석 브랜드를 위한 7.5g짜리 금반지 하나를 위해서 600대 정도의 휴대전화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념주화 제작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활용된 금을 사용하는 방침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알아보고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그리고 오늘의 주간 코너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우주 시대를 준비하는 각국의 우주 개발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하지만 1972년 아폴로 17호
뉴스 따라잡기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 8월 9일 금요일 지금 시각 오후 3시 9분 막 지났습니다. 기온 27도에 구름 끼고 좀 흐린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8월 10일 토요일 북한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가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황해도와 함경도 평안도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14,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25도에서 33도입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최저 기온 25도, 낮 최고 33도, 개성 역시 25도에서 33도입니다. 신의주 24도에서 30도, 중강 20도에서 30도, 함흥 23도에서 31도, 원산 24도에서 31도, 청진 22도에서 29도, 끝으로 해산 18도에서 30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 바다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이 하루 종일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서해 전해상 구름만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는 오전에 0.5에서 1m를 일다가 오후에 1.5m까지 오르겠습니다. 먼바다는 0.5에서 1.5m, 오후에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8월 10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나요?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9월 10일 ABC 방송에서 토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 사이의 전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지난달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열흘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소셜미디어 X를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첫 소식으로 미국 대선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하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사이에 TV 토론이 열리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ABC 방송은 두 후보가 오는 9월 10일에 토론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에 관해 아는 소식통 두 명은 미국 매체인 뉴욕타임스에 토론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90분 동안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ABC 앵커 두 명이 사회를 보고 청중 없이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형식과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네, 두 후보가 처음으로 토론하는 건데요. 두 사람이 이번 토론에 관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트럼프 후보가 8일 플로리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토론에 관해서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 just look forward to these debates.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them. I hope she agrees to them September 4th,
네, September 10th. 토론을 기대하고 September 있고 25th. 토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또 9월 4일과 10일 그리고 25일 토론에도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응하길 기대한다면서 토론이 아주 흥미로울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10일 ABC에서 할 토론 외에 4일과 25일 토론도 언급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Fox News와 NBC에서 각각 한 번씩 토론을 두 차례 더 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측은 지난 5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합의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ABC 발표가 나온 뒤에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인 X에 9월 10일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8일에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정해진 뒤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이 언론 보도가 이상대적으로 해리스 부통령 쪽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8일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7일 공개된 TV 회견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선 결과에 승복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발언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Of course there'll be a peaceful transfer and there was last time and there'll be a peaceful transfer. I just hope
물론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될 것이고 지난번에도 그랬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직한 선거를 바라고 그게 전부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트럼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조지아주를 언급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we have to, all we want is honest elections. If we have honest elections in Georgia, and we have honest elections in Pennsylvania.
네, 물론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될 것이고 지난번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직한 선거를 하면 크게 이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걸 의식한 말로 들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에 있는 것에 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She's a woman. She represents certain groups of people. But I will say this. When people find out about her, I think she'll be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이고 특정 집단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건데요.
네.
유권자 가운데 특정층의 지지로 해리스 부통령이 상승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에 관해서 알면 지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답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하고 부통령 후보 지명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같은 날 어떤 일정을 보냈나요?
네, 두 사람은 8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 UAW 조합원들을 만나 연설했습니다. 월즈 지명자는 연설에서 노조를 언급하며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월즈 지명자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know that unions built the middle class. The rest of America has to. You know who doesn't believe that?
네. 노조가 중산층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나머지 미국인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즈 지명자는 트럼프 후보가 그런 사실을 믿지 않고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본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공동체와 이웃, 노조, 그리고 UAW 위원장이 말한 것을 보면 통합인데 트럼프 후보는 통합이나 봉사를 전혀 모른다고 월즈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지금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하고 싸우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군과 나흘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6일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북동부 접경 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진입한 이후 러시아 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를 기습한 건데 어느 정도나 진격했나요?
네, 민간 연구기관인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땅에 진입하고 처음 이틀 동안 10km 정도 전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크루차토프의 한 관리는 크루차토프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9일 밝혔는데요. 이 크루차토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영토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공세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영토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법을 알지만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로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을 가져왔고 그것이 한 일을 이 전쟁이 한 일을 느껴봐야 한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또 가능한 한 빨리 평시에 정의로운 평화의 조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러시아 국방부는 무장한 우크라이나 부대를 공습과 로켓, 포격으로 계속 격파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군과 연방보안국 FSB 소속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았고 이들을 다시 국경 쪽으로 몰아낼 것이라고 7일 보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식 성명이나 군사 블로거들의 분석 그리고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보면은 러시아군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서 쿠르스크 지역에 증원군이 배치되고 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로는 이 전투가 벌어지는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뿐이 아니라 접경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에게도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온 쿠르스크에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쿠르스크 지역의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주지사는 버스와 기차로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의 포격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8일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군이 올해 들어서 러시아군 반격으로 또 동부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는데요. 기습적으로 러시아 안으로 진입한 게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러시아군에 크게 뒤지고 있고요. 지금 동부 전선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왜 러시아 본토에 들어갔는지 여기에 관해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는 뉴욕타임즈 신문에 러시아군의 전력을 분산시켜서 동부 전선에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를 평화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장악한 지역을 과연 계속 지킬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평하나요?
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작전을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상의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군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러시아 군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군 미사일이 9일 도네츠크 지역 코스티 안티 니우카에 있는 상점에 떨어져서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지구 전원의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7월 주요 경제 지표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7월보다 0.5%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란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인데요. 경제 동향과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수단이 되죠.
네, 전문가들은 7월 중국 CPI를 어떻게 예상했었나요?
네, 로이터통신이 진행한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7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3%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시장 전망보다 높게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6월에 0.2%에서도 오른 건데요. 중국의 CPI는 지난 2월부터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7월의 0.5% 상승은 지난 2월 0.7% 상승에 이어서 가장 큰 폭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2월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있었죠.
맞습니다. 음력으로 중국의 설인 춘절은 올해 2월 10일이었고요. 이때부터 8일간 황금 연휴였는데요. 이 춘절 연휴가 2월에 CPI 상승을 견인하는 주 요인이 됐다고 미국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달 CPI는 왜 오른 건가요?
CNBC 방송은 돼지고기 값이 폭등한 것이 큰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중국에서 널리 소비되는 주식품의 하나인데요. 7월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나 올랐습니다.
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네. 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이 식품과 에너지 같이 변동이 심한 품목은 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돼지고기처럼 이 수급과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데 이런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작성한 지수가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네.
Core CPI라고 하는데요. 이 소비자들의 실제적인 체감 물가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물가의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월 중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7월 대비 0.4% 상승했는데요. 지난 6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0.6%였는데 거기서는 내려온 겁니다.
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봤는데요. 또 다른 주요 지수도 살펴보죠.
네,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0.8%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 0.9%보다는 살짝 낮은 건데요. 6월과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7월 임대 가격은 전년 대비 0.3% 하락했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이고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로 읽힙니다.
네, 자, 7월 중국의 그 수출입 동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7일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7월 중국의 수입은 작년 대비 7.2% 증가해서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고요. 수출은 7% 성장해서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를 치른 베네수엘라에서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에 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해서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8일 베네수엘라에서 소셜미디어 X에 대한 접근을 열흘간 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마두로 대통령은 8일 친정부 단체들이 주도한 가두 행진에 이어 행한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가 X의 소유주이며 소셜 네트워크의 모든 규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머스크는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씨가 전기자동차 테슬라 또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로도 유명한 미국의 기업인 아닙니까?
네.
마두로 대통령하고 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론 머스크 씨는 지난 5일 소셜미디어 X에 독재자 마두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마두로 대통령이 대선 사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자 마두로 대통령은 머스크 씨가 증오를 조장하는데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자신의 정적들이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는데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정하긴 했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예 X를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해버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8일 연설에서 베네수엘라 국가통신위원회가 제안한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X는 10일간 아웃이다. 일론 머스크는 아웃이다라고 외쳤는데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는 여권과 야권이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세 번째 임기에 당선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당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약 51%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야권은 자신들이 내세운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가 약 80% 득표율로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도 벌어졌죠.
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 당국이 정확한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부정선거 의혹과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약 2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현재 베네수엘라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쿠바, 러시아, 중국, 볼리비아 등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나라들은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 나라가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투명한 결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야권 후보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선관위의 결과 발표는 큰 결함이 있다면서 압도적인 증거들을 볼 때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하원에서는 지난 2일 마두로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카운티 정부는 주 하부 단위의 지역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정부처럼 카운티 정부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카운티 정부의 기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전미 카운티 협회는 올해 1월에 공개한 미국의 카운티 정부란 책자에서 카운티 정부 기능을 다음 6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바로 공동체 보건과 퇴역군인 서비스를 포함한 인적 서비스, 사법과 공공안전, 공공관리, 공공토지, 그리고 교통과 기반시설 등입니다. 책자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는 공공보건 부문에서 공공병원과 클리닉을 보유하거나 지원합니다. 또 지역 공공보건부서들을 관리하고 장기 요양시설도 운영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이 낮거나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인 보건서비스를 카운티 정부가 제공합니다. 다음 퇴역군인 서비스를 포함한 인적서비스 분야에서는 카운티 정부가 다양한 인적서비스와 영양지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합니다. 29개 주의 카운티 정부에서는 서비스 전문가들이 대개 지역 세금을 써서 퇴역군인과 그들의 가정을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he Los Angeles County Sheriff's Department says it will review all of the video it can find of police officers shooting a restaurant rampage.
세 번째, 카운티 정부는 사법과 공공 안전과 관련해 지역 감옥의 91%를 운영하며 주나 카운티 사법 체제의 지역 기관 역할을 합니다. 또 보안관이나 경찰서, 소방서, 검시관 등을 통해 필수적인 긴급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공공관리 분야에서는 출생이나 사망 증명서, 법원 기록, 선거 기록, 토지 기록, 결혼 증명서, 부동산 거래나 세금 평가 등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거기에 투표소를 관리하며 투표 운영 요원의 조율과 훈련을 맡고 공원이나 공공 도서관 같은 시설도 관리합니다. 전미 카운티 협회는 거의 62%에 해당하는 카운티의 경내에 연방 공공 토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협회 책자에 따르면 공공도로 길이의 44% 이상과 다리의 거의 40%를 카운티 정부가 보유하거나 유지합니다. 또 공공교통 시스템 가운데 거의 80%를 지원하고 공공공항 중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운영에 참여합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이나 감옥, 구금시설, 댐과 저수지, 운동경기장, 정수시스템, 하수처리시설, 쓰레기관리 및 재활용센터 같은 공공시설을 카운티 정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카운티 정부의 기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지금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는 도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우주시대를 준비하는 각국의 우주 개발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류의 우주 도전 역사.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우주 공간. 광대한 우주에 대한 인류의 도전이 시작된 건 70년도 채 안 됩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 시대를 연 최초의 국가는 구소련입니다. 1957년 10월 7일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로 명명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는데요. 지름이 약 58cm, 무게가 83kg 정도에 불과한 농구공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위성이었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는 약 3주 동안 지구로 신호음을 보내왔는데요. 인간이 만든 물체가 지구 상공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건 바야흐로 우주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지 약 두 달 후인 1957년 12월에 첫 인공위성인 뱅가드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익스플로러 1호로 명명된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미국도 우주시대 진입의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이후 인류가 이룬 성과는 놀라운데요. 오늘날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만도 만 개 가까이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420km 떨어진 상공에 축구장만한 크기의 국제우주정거장도 건설했습니다. 또 꾸준히 우주선과 우주인을 보내면서 행성을 탐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우주 탐사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한동안 미국과 소련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21세기 들어와서는 다변화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중국, 일본, 인도 등 많은 나라가 우주로 시선을 돌리면서 본격적인 우주 경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개발.
미국은 1969년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달 탐사 프로그램을 종료하는데요. 우주 개발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효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두 번의 우주 왕복선 폭발 사고로 우주 비행사들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우주연구는 예산 삭감, 개발 프로그램 중단 등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유인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대신에 우주 천체를 파악하는 우주 망원경과 화성 탐사 로봇, 명왕성 탐사선 등을 발사하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주 개발을 수행해왔습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달 탐사에 나선 미국.
2022년 미국은 다시 달 탐사에 나섰습니다. 2017년에 시작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는데요.
This mission, as you may know, is going to be an uncrewed mission, Artemis 1. Artemis 2 is going to have a crew on board, humans on board, going back.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무인 우주선 발사, 유인 우주선 발사, 달 기지 건설이라는 총 3단계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미국은 아르테미스 1호 발사에 성공하는데요. 로켓에는 우주선 오리온이 탑재됐고 우주 비행사 대신에 마네킹을 실었습니다. 아르테미스 2단계는 2025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는 마네킹이 아니라 실제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에 탑승해서 달 궤도를 탐사하게 되고요. 우주 비행사들이 장기간 지낼 수 있는 환경적 조건 등을 실험할 계획입니다. 아르테미스 3단계는 2026년으로 잡혀 있는데요. 미국은 이 3단계에서 얼음물이 대량 있는 걸로 추정되는 달의 남극에 착륙해서 우주 비행사가 상주할 수 있는 기지까지 건설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2030년대 말 또는 2040년대 초까지는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일 걸로 추정되는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주 굴기를 꿈꾸는 중국.
중국은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래 우주 분야에서 우뚝 서겠다는 이른바 우주 굴기를 앞세워서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쫓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우주 관련 정책을 쏟아내면서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올해도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에 국영기업인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는 올 한 해 동안에 100회 정도의 우주 로켓 발사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달 뒷면에 탐사선을 보내서 샘플을 채취해 오겠다는 계획도 세웠는데요. 5월 3일 달 무인 탐사선인 창호 6호를 발사했습니다. 창호 6호가 달 뒷면에 착륙해서 토양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지난 2022년에 독자적인 우주정거장도 건설했습니다. 3개의 모듈로 구성된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은 16개의 모듈로 이뤄진 국제우주정거장의 규모나 기능 면에서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은 오는 2030년 임무를 종료하고 폐기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또 다른 우주정거장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우주에는 중국이 건설한 우주정거장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민간 기업 주도의 상업용 저궤도 우주정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춤하는 러시아.
러시아는 오랫동안 우주 강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세계 최초로 인류를 우주로 보낸 나라였습니다. 1968년 2월 보스토크 1호에 탑승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라는 기록을 갖게 된 유리 가가린은 약 1시간 48분 동안 우주 비행을 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주 개발은 1991년 소련 붕괴 후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우주 산업에 대한 지원이 줄면서 위축됐습니다. 지구 궤도 너머로 탐사선을 발사하는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상 발사는 성공해도 지구 궤도 너머로까지 보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이후에 우주 분야에서만큼은 서방과 협력을 지속해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제우주정거장 사업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2022년 미국과의 갈등 속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철수하고 자체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우주당국인 로스코스모스는 2027년에는 우주정거장 건설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러시아의 우주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주개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은 한동안 우주개발에 눈을 돌릴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주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에 유럽 국가들은 함께 힘을 모아 자금을 조성하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유럽 우주구 ESA입니다. 1975년에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등 10개의 창립 회원국으로 출범한 유럽 우주국은 오늘날 22개의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주로 국제 우주 정거장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유인 우주 비행과 달 무인 탐사 등의 우주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는데요. 유럽 우주국은 비교적 미개척 분야인 행성 탐사와 연구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흥 우주 기술 강국의 등장.
국제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지난 2, 30년간 다양한 신흥 우주기술 강국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인도, 일본, 한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인도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도 신흥 우주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21년에 화성 탐사선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2117년에는 화성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는 제한된 지구를 넘어서 미래의 자원 확보와 장차 국가 경쟁력에 직결될 거라는 예상 속에서 각국의 우주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향후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에서의 지정학적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우주시대를 준비하는 각국의 우주 개발 현황 살펴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 의례적인 일, 특히 관공서에 가면 흔히 듣는 말이죠. 형식적인 절차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what are you up to?
Oh, I'm writing a resume.
Didn't you already get the job?
Yeah, it's just a formality.
Oh, I see.
Can't wait to start, though. How's everything on your end?
I have to write another report.
Looks like a lot of red tape with your job.
Yeah, there's always a lot of red tape to deal with.
존이 구직을 했는데 이력서를 쓰고 있어서 의아해 했더니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했습니다.
It's just a formality.
큰 의미는 딱히 없고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표현이죠.
It's just a formality.
비슷한 의미의 단어
red tape.
red tape도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Looks like a lot of red tape with your job.
당신 일의 형식적인 번거로운 일들이 많은 것 같네요.
Yes, there's always a lot of red tape to deal with.
네, 형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Red tape.
자, 빨간색 테이프가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는 현상을 뜻하게 된 것은 옛날 영국 관청에서 정부 서류들을 빨간색 테이프로 묶어서 보관했기 때문에 서류들을 찾거나 읽고 다시 보관할 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빨간색 테이프로 서류들을 돌돌 말아놓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서류 보관을 했으면 더 빨리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빨간색 테이프가 불필요한 관료주의,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는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John, what are you up to?
I'm writing a resume.
Didn't you already get the job?
Yeah, it's just a formality.
Oh, I see.
Can't wait to start, though. How's everything on your end?
I have to write another report.
Looks like a lot of red tape with your job.
Yeah, there's always a lot of red tape to deal with.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m writing a resume.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Didn't you already get the job?
구직한 거 아니었어요?
Yeah, it's just a formality.
네, 그냥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I see.
그렇군요.
How's everything on your end?
당신은 어떠세요?
On your end.
당신 쪽.
From your end.
On your end, from your end. 비슷한 표현입니다.
How's everything from your end?
당신 쪽은 어때요?
How's the weather on your end?
당신 쪽, 당신이 있는 곳의 날씨는 어때요?
How's everything on your end?
당신은 어떠세요?
I have to write another report.
나는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Looks like a lot of red tape with your job.
당신 일에 불필요한 형식적인 절차가 많은 것 같네요.
It's just a formality.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What are you up to?
I'm writing a resume.
Didn't you already get the job?
Yeah, it's just a formality.
Oh, I see.
Can't wait to start, though. How's everything on your end?
I have to write another report.
Looks like a lot of red tape with your job.
Yeah, there's always a lot of red tape to deal with. VOA 매일 영어는 V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V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It's just a formality.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오늘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남미 국가 베네수엘라는 7월 28일 많은 문제가 발생한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80%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현직 니콜라스 마두로가 51% 이상을 득표해 44% 이상을 득표한 야권 연합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를 물리쳤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선거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탄압과 억압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투표 결과에 대해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have serious concerns that the result announced does not reflect the will or the votes of the Venezuelan people.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발표된 결과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나 투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투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계되며 선거 관리자들이 지체 없이 야당과 독립 참관인들과 즉시 정보를 공유하며 선거 당국이 상세한 투표 집계를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이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표 진행 과정에서 야당 증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출입이 거부되는 등 각종 선거 부정 주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국무부는 지난해 마두로 정권이 국가선거관리위원회를 제멋대로 개편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유럽의회도 지난 2월 베네수엘라 당국이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로의 복귀에 대한 전망을 좌절시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편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마두로 대통령의 노력은 일요일 투표소가 문을 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중립적인 라보라토리오 데파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소 71명이 임의로 구금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야당의 도움을 준 다음에 구금됐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또 해외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갖가지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특히 제한된 수의 선거 참관인만이 투표를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어떠한 조작도 없이 자유롭고 진정으로 그들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를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든 투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계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